FU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인질석 방을 포함해 가자지구 휴전의 큰 틀을 어느 정도 수용했다고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2일 기자들에게 현재 공은 하마스 쪽에 있으며 우리는 가능한 한 열심히 이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6주간의 휴전과 인질석 방이 이뤄지고 가자지구에 더 많은 인도주의적 지원이 허용됩니다. 양측 회담 중재 측인 이집트와 카타르는 하마스로부터 답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 관리는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서방 동맹국들의 군사 지원 지연을 용납할 수 없다며 신속한 무기 제공을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일 영상연설에서 이같이 밝히며 미사일 방어체계 공급이 지연되면 우크라이나의 인명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인명이 손실되고 파트너들이 단순히 내부 정치 게임이나 분쟁으로 우리의 방어를 제한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전 세계가 이것을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선 러시아 드론 공격으로 유아와 여성을 포함한 최소 7명이 사망했습니다. 이호르 클리멘코 내무부 장관은 텔레그램 채널에 올린 글에서 오데사의 구조대가 생후 3개월 된 아기를 둔 엄마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우크라이나 대화에 러시아가 참여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미하일 갈루진 러시아 외무차관과 리후이 중국 유라시아 사무특별대표는 러시아 정부의 참여 없이는 우크라이나 합의를 논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3일 밝혔습니다. 리후이 특별대표는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유럽을 방문해 갈루진 차관을 만났고 이어 폴란드, 우크라이나, 독일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웹사이트에 게시한 성명에서 중러 양측은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주제에 대해 매우 참여적이고 철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의 참여와 안보 영역에서 러시아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곤 정치적 외교적 해결에 대한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언급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파키스탄에서 폭우로 최소 29명이 숨졌습니다. 파키스탄 당국은 3일 이틀 동안 전국을 휩쓴 폭우로 인해 특히 북서부에서 여러 채의 주택이 무너지고 산사태로 도로가 막혀 최소 29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재난관리당국은 성명을 통해 지난 29일 밤부터 아프가니스탄과 접경한 카이버 파크툰쿠와주 여러 지역에서 23명의 폭우 관련 사망자가 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국가재난관리청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파키스탄이 관리하는 카슈미르에서도 사상자와 피해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국회의원들이 3일 셰바즈 샤리프 전 총리를 또다시 신임 총리로 선출했습니다. 아야즈 사디쿠 국회의장은 샤리프 총리가 201표를 얻어 92표를 얻은 순위파 이테하드 의회에 오마르 아유브를 물리쳤다고 밝혔습니다. 샤리프 전 총리는 과반수 확보에 169표만 필요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전국적인 휴대전화 정전으로 인해 이례적으로 지연된 후 발표됐습니다. 월요일인 내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전 지역 대체로 맑다가 아침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기온은 지역에 따라 최저 영하 21도에서 영하 3도, 최고 영하 7도에서 영상 9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모레인 월요일은 전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이지원이었습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수백만 발의 포탄을 제공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식량을 제공했다고 한국의 국방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외교장관이 28일 워싱턴에서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11월 발사한 군사위성 만리경 1호가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는 추진 시스템을 갖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연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선 북한과 러시아 관계부터 살펴보죠.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은 26일 북한이 러시아에 수백만 발의 포탄을 지원했고 러시아는 대북 식량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윤 기자가 먼저 좀 시작을 해 주실까요?
예, 이 말씀하신 내용은 신원식 한국의 국방부 장관이 이제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일찌감치 전망돼 왔었던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은 이 북한은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제공하고 러시아는 그 대가로 북한의 식량과 전략 무기 개발을 지원하는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이 관측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이 이제 한국 국방장관의 발언으로 이제 현실로 드러난 것인데요. 잘 아시는 대로 러시아는 세계 최대 곡물 수출국의 하나입니다. 특히 밀의 경우에는 그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의 북한의 무기와 탄약이 제공되는 대가로 이 북한이 식량을 얼마만큼이나 러시아로부터 제공받는지 알 수 없지만 규모 여하에 따라서는 이 북한의 식량난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신 장관은 작년 7, 8월 이후 북한에서 러시아로 넘어간 컨테이너의 양보다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양이 30% 가까이 많다고 밝혔는데 그러니까 식량이 이 정도 더 많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 북한과 러시아의 그 거래, 포탄을 주고 식량을 받는 거래는 아마 지난해 7월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그 신원식 한국 국방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해서 양측이 주고받는 거래 내역이 일부 좀 드러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신원식 장관은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할 적에 북한에서 러시아로 넘어간 컨테이너가 한 6,700개 정도 되고 반대로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컨테이너가 9,000개 정도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북한이 러시아로 수출한 것보다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간 컨테이너 숫자가 한 30% 정도 많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대부분 아마 이것이 식량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신원식 장관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 정확한 양을 뭐 저희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추정을 해본다면 만일 그 북한과 러시아 간에 그 오가는 컨테이너가 이제 일반적으로 인 컨테이너다. 그러니까 한 20피트짜리 그 컨테이너가 제일 많은데요. 이 컨테이너라고 가정을 하면은 한 컨테이너당 대개 그 밀가루 같은 곡물을 한 20톤가량 그 적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 9,000개를 전부 다 곡물, 밀가루 같은 곡물로 채워서 보냈다면은 지금까지 러시아가 북한에 지원한 제공한 곡물의 양이 한 18만 톤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러시아가 이렇게 그 북한에 식량을 제공한 거는 식량난 완화에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대로 북한은 그 4월부터 한 9월까지 보릿고개라고 해서 상당히 심각한 식량난을 겪는데 18만 톤이 일단 들어가 거니까요. 식량난 그 완화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렇게 18만 톤이 간다고 해서 식량난이 완전히 해소된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엔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 수요가 한 595만 톤 정도인데요. 지난해 북한이 그 자체적으로 생산한 식량이 한 482만 톤입니다. 또 요번에 이제 러시아에서 한 18만 톤 정도가 수입을 했고 중국에서 또 몇만 톤 정도가 갔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다 감안을 하더라도 자체 생산과 중국, 러시아에서 온 것을 하더라도 대체로 봐도 한 50만 톤 정도는 역시 그 좀 부족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으니까 계속 네. 더 수입을 하든가 아니면은 돈을 주고 뭘 사오든가 그래야지 완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식량난을 해소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신원식 장관은 이렇게 그 러시아가 그 식량을 지원을 해서 북한의 그 식량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저 얘기를 했는데요. 네. 지금 제가 한번 그 확인을 해보니까 평양 기준으로 할 적에 지금 쌀 가격이 킬로그램당 대개 5,800원에서 6,1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년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돈 많은 물주들이나 돈주들이나 또 당 간부들은 아마 뭐 새로 식량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것을 돈을 주고 사 먹으면 되니까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돈이 없는 특히 그 달러가 없는 월급 3천 원을 받는 노동자 이런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상당히 식량이 들어온다 해도 상당히 사 먹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부터 이 러시아가 북한에 이게 군사 기술, 미사일 기술, 뭐 이런 군사 기술을 제공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식량 외에 군사 기술에 대한 뭐 지원도 지금 밝혀진 게 있나요?
예, 사실 그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과 한국의 정보를 통해서 분명하게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사실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물론 북한과 러시아는 일관되게 이 군사 협력과 관련한 포탄이나 무기 거래를 부인하고 있죠. 그런데 이 한국의 신원식 국방장관은 이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제 북한의 이제 위성 관련 기술에 대해서 지원할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정상회담을 할 때.
네.
그 관련 위성 관련 기술을 북한에 계속 앞으로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이미 앞서서 정찰 위성 발사도 러시아의 기술적인 지원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밖에 북한이 러시아에 지금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항공기 관련 기술이나 지상 기동 장비 기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신 장관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북한이 제공하고 있고 그 대신 북한은 앞서 얘기했던 식량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 자기네들이 모자라는 첨단 기술이나 장비 이런 것들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사실 이 한국이나 미국 등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큰 우려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상당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또 이를 통해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한국에 맞설 첨단 무기나 관련 기술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경우에 한반도에 말하자면 그 상황에서 게임 체인저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과 러시아의 이런 공조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은 어떤 입장이고 또 대응은 어떤지 이 부분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네, 미국과 한국은 그 북한과 러시아의 이 같은 군사적 공조, 그러니까 포탄을 주고받고 또 그 대가로 무슨 식량을 주고 이런 그 군사적 공조에 그 강력 반대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러시아가 그 주권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또 침략자인 러시아를 북한이 수백만 발의 그 포탄을 그 포탄 또 탄도미사일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모두 그 국제법 위반이자 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 백악관 또 국무부 국방성 이렇게 미국의 거의 모든 그 행정부가 나서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를 비판하고 우려하고 이것을 중단해라 이런 촉구를 하고 있지만 아시겠지만 러시아가 이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그래서 거부권이 유엔에 있고 그래서 이 같은 것을 여러 차례 걸쳐서 미국과 한국이 폭로하고 금지하는 중단해라 이렇게 촉구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그 큰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또 그 북한과 러시아는 이 같은 무기 거래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그런 사실 없다 이렇게 지금 잡아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별 진전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 일본은 협력을 해서 한미일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또 대북제재 또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북한과 러시아의 공조체계가 계속 굴러가고 있고 이를 막을 만한 그렇게 큰 그 움직임 이런 것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한편 미군과 한국군은 4일부터 14일까지 정례연합훈련인 프리덤 쉴드 연습을 할 예정인데요. 여기서 한국합동참모본부의 이성준 공보실장의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연습은 최근 전쟁 교훈 등 변화하는 위협과 안보 상황을 반영한 연습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지, 해, 공, 사이버, 우주 자산 등을 활용한 다영역 작전과 북핵 위협 무력화 등에 중점을 두고 실전적으로 실시하며 이는 동맹의 대응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입니다.
미한연합훈련, 프리덤 쉴드 훈련은 지난해에도 실시됐는데요. 과거에 비해서 훈련 내용에 좀 달라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고요. 그 주목할 사안이라면은 야외 기동 훈련 횟수가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예. 합참의 관계자, 한국 합참의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작년에는 3월과 4월에 한미연합 야외 기동 훈련을 23차례 실시했었지만 올해는 3월에만 48차례 실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작년에 3, 4월에 두 달에 걸쳐서 그 했던 그 기동훈련을 3월 한 달 중에 그 배 이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훈련에서 그 동원되는 병력의 규모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국 합참 측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연합훈련에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시나리오가 혹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이번 훈련에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북한이 그 한국에 대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핵무기로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지고 여러 차례 그 공언을 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도 여기에 그 대응한 훈련을 하자 이렇게 이제 이미 합의가 됐었죠. 그래서 지난해 12월에서 그 12월 그 미국과 한국이 2차 핵협의 그룹을 열었는데 당시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 중에 하나가 북한이 만일 이렇게 그 핵무기를 사용을 해서 한국을 선제 공격할 경우에 대비해서 여기에 대한 훈련 그러니까 이를 어떻게 막고 또 이에 대해서 이 같은 사태가 발생을 하면 한국과 미군이 어떻게 대처할지 여기에 대해서 훈련을 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그 상당히 작년보다 많은 그 한미 연합 훈련이 지금 계획돼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올해 최초로 벌어지는 그 프리덤 실드 자유의 방패 훈련에는 요 훈련 북한의 그 핵무기 사용에 대한 대비한 훈련은 없고요. 다만 오는 8월에는 이거보다 더 큰 훈련인 을지 프리덤 실드 그리고 한국의 그 범정부, 전정부가 참여하는 그 도상훈련이 있고요. 또 군사국방, 즉 확장 억제 운용 연습 훈련 이런 굉장히 큰 대규모 훈련이 있는데요. 아마 8월에 실시되는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에는 아마 북한의 핵무기 공격에 대비한 이런 시나리오가 포함된 이런 훈련을 할 것이다. 이렇게 그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지난해 연합훈련에 반발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이번에는 뭐 혹시 어떻게 나오리라는 그 뭐 예상이나 뭐 어떤 조짐 같은 게 있나요?
예, 그 미국과 한국이 올해 그 연합훈련 실시 계획을 발표한 직후에 북한이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년에 그 준해서 보면은 이번에도 강력한 비난과 함께 또 뭔가 군사적 도발을 그 벌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바로 이 때문에 한국 당국은 대북 경계 그리고 감시 태세를 강화해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군사 연합 군사 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고 또 강하게 반응해 왔는데요. 최근 몇 년 새 이 북한의 그 반응과 관련해서 좀 주목되는 점은 과거에는 실제로 그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훈련이 실시되는 기간 중에는 특별한 어떤 군사적인 도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훈련을 이전 또는 훈련이 끝난 뒤에 그 미사일을 발사하든지 이런 그 행동을 벌여왔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훈련 기간 중에 미사일을 발사한다든지 여러 가지 군사적 대응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예.
특히 미군이 이번 훈련에 그 이제 전략 자산들을 한반도에 전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예예.
전략자산이라는 게 이제 미군의 전략 폭격기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이 이제 한국 해역에 또 한국 상공에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북한도 강하게 반발하면서 맞대응을 할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현재는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계속 고조되어 온 그런 상태 아닙니까?
네.
그런 마당에 이제 남북한 간의 군사 통신선을 비롯해서 어떠한 소통 수단도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부가 차단이 돼 있거든요.
네.
바로 이런 상황에서는 조그마한 말하자면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도 이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화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8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외교장관 회의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한국의 조태열 외교장관이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만나서 북한을 비롯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여기서 블링컨 장관과 조태열 장관의 말 차례로 들어보시죠.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ur partnership is stronger than it's ever been. And I can say that on a bilateral basis, on a regional basis.
먼저 블링컨 장관은 한국과 미국의 협력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양자 차원과 지역 차원, 국제 차원에서 모두 그렇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주로 한국이 보여준 탁월한 지도력 덕분이라며 미국은 이에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전 세계에서 맞서 싸워야 하는 거의 모든 주요 도전에 대해 협력하고 있으며 미국과 한국 국민을 위한 더 큰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다. 이런 요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태열 장관의 발언입니다.
We are one in condemning North Korea's increasingly provocative rhetoric and actions that violate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조 장관은 우리는 러시아로 군수품과 탄도미사일을 수출하는 등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점점 더 도발적인 수사와 행동을 규탄하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으며 후티 반군의 공격을 규탄하고 아덴만에서 항행권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미국과 한국의 외교 장관이 만나서 북한을 비롯한 현안을 이렇게 논의를 했는데 두 장관이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도 혹시 뭐 당연히 논의를 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과 한국의 이제 고위 당국자들, 외교 장관을 포함해서 고위 당국자들이 만나면 사실 북한 문제도 중요하게 논의를 하지만 근래 들어서는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또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앞서서 그 블링컨 장관의 발언을 잠깐 들어보셨지만 이 블링컨 장관은 한국과 미국의 협력 관계가 양자 차원과 지역 차원 그리고 국제 차원에서 모두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크라이나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이제 국제 차원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크라이나를 명백하게 거론한 그런 것이고요. 이 조태열 장관은 아예 그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죠. 우크라이나를 한국 정부는 계속 지원하고 있고 또 후티 반군의 공격을 구탄하면서 미국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또 조태열 장관은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과도 별도로 만났는데요. 미국 국무부가 그 관련 보도자료를 낸 거를 보면 양측이 우크라이나에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재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추가 지원은 미국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금 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의회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반대하면서 지금 더 이상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는 지금 상당히 말하자면 러시아의 전력에 밀리고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이제 미국은 동맹국들 그리고 서방국들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같은 맥락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지원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미국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앞서 유리 킴 국무부 유럽 유라시아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26일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실질적인 방어 지원을 제공했으며 우리는 그런 물자가 우크라이나로 더 가는 것을 보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어떤 것을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것인지 또 한국이 그러면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이런 점들이 궁금한데요.
네, 이거 상당히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인데요. 지금까지 한미 양국의 입장, 우크라이나에 대한 입장 이런 것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예.
2년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자 미국은 각국에 대해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한국은 이에 호응을 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비살상 안보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것을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살상 안보 지원이라는 것은 총이나 대포 같은 이런 무기를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비살상 그러니까 군사와 관련된 물자이긴 한데 직접적으로 공격용 무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방독면이라든가 지뢰를 제거하는 장비라든가 또 전장터에서 쓰일 수 있는 무슨 픽업 트럭 또 인도적 지원 식량 이런 것을 이제 주로 한국은 지원한다 이런 수준에서 머물렀는데요. 최근에는 상황이 좀 바뀌지 않았느냐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다. 그런 인상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유리킴 부차관보가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좀 지금 러시아의 공세, 좀 수세에 몰려 있는 상황이고 또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천억 달러 이상을 그 우크라이나 지원을 했는데 의회에서 그 공화당이 반대하는 바람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미 행정부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그 같은 그 인도적 지원 여기에 그치지 말고 그 방산물자를 좀 적극적으로 좀 제공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그 언급 이런 게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 아마 그 한국에 대한 그 미국의 그 압력의 강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그 한국이 대놓고 그렇다고 그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알다시피 한반도를 둘러싼 그 4강 중에 하나이고 또 하나 만일 한국이 대놓고 그 무기를 우크라이나 지원하면 러시아가 반발할 공산이 크죠. 예를 들어서 지난 1월에는 러시아 외무부가 공식적으로 그 한국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면은 가만히 안 있겠다 이런 식으로 경고를 하는 등 그 반발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입장 러시아의 입장 이런 걸 감안해 볼 적에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은 직접적인 공식적인 이런 지원보다는 일종의 그 우회 지원 방식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한국이 그 포탄을 한 100만 발 정도를 그 지원을 한다 그러면은 직접 네.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 지원을 하고 그러면은 미국과 그 유럽 국가가 이를 받은 다음에 자신들이 갖고 있던 그 포탄이나 무기를 다시 우크라이나로 대주면은 한국으로서는 직접 우크라이나에 대주는 것이 아니고 또 우크라이나로서는 무기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종의 그 간접 지원 방식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앞으로도 그 한국이 어떻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느냐 이것이 상당한 그 외교적인 그 논란거리가 될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북한이 지난해 쏘아올린 군사용 정찰 위성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지난해 쏘아올린 군사 정찰 위성 만리경 1호가 일 없이 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일 없이 돌고 있다 이것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예, 사실 작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궤도를 돌고는 있지만 그 실질적인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은 그 말하자면 지상에 대한 정찰 그리고 지상 통신 중계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군사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궤도에 올라가서 돌고는 있지만 그 실제의 목적 이것을 이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니까 사실상 군사적으로 효용성이 없다 이런 발언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 북한의 만리경 1호가 신원식 장관이 그 언급한 대로 실제로 군사적 효용성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고 있지 못한지는 사실 추가적인 어떤 그 확인이 좀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민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조금 다른 관측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한국 당국은 어떤 분석을 통해서 현재로서는 그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네. 한편 전문가들은 북한의 인공위성이 생각한 것보다 기술적 수준이 높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보는 것인가요?
네, 전문가들이 그 북한 정찰 위성에 대해서 생각한 것보다 이제 기술적 수준이 꽤 된다 이렇게 이제 좀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북한이 그 쏘아올린 만리경 1호가 궤도 상승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의 그 최근 분석에 따르면 만리경 1호가 한국이나 미국에서도 이제 그 여러 가지 레이더나 각종 그 탐지 기술로 인해서 북한의 그 만리경 1호의 움직임을 그 확인 체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난달 그 19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북한의 만리경 1호가 위성 궤도를 지상 한 488km에서 497km로 10km가량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궤도를 돌다 보면은 조금씩 그 지구 쪽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데 이것을 인공적으로 조정을 해서 10km 정도 올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네. 이런 기술은 사실은 그 미국이나 한국의 그 대형 인공위성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 인공위성 주변에 무슨 추진체를 이런 것을 부착을 해서 궤도 조정 상승 이런 걸 좀 움직이는 이런 것이 있는데 북한 것은 사실은 인공위성 그 기술 중에서도 좀 작은 그런 규모에 속하기 때문에 당초에 과학자들은 북한의 인공위성은 쏘아 올렸지만 또 이것이 궤도를 돌고 있지만 그런 기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했는데 나중에 이것을 그 탐지기구로 레이더 같은 걸로 살펴봤더니 북한이 위성이 좀 그 하강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니까 추진체를 이용을 해서 한 10km 정도 올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한 것보다 외부에서 생각한 것보다 북한의 인공위성 기술이 상당히 된다. 이렇게들 그 외부 전문가들은 지금 평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북한은 지난해 두 차례 발사에 실패하고 세 번째 발사에서 성공을 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전반적으로 북한 정찰 위성의 능력과 수준을 지금 어느 수준에 올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북한의 능력이나 수준이 좀 더 굉장히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한은 위성을 발사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한국보다는 훨씬 더 일찌감치 관심을 보였고 또 성공했습니다. 궤도에 위성을 올려놓았죠. 그래서 예. 이번 지난해 군사정찰 위성 성공 이전에도 위성을 발사해서 궤도에 안착시켰었고요. 다만 그 위성의 그 말하자면 그 효용성 그리고 실제 그 의도된 목표 이런 거에 있어서는 이제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자아내고 있죠. 제대로 네. 군사적 효용성을 발휘하기에는 또는 기상위성으로서 작용하기에도 그 한계가 있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러나 이번에 지난해 발사된 북한의 정찰위성을 보면 이것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두 차례 발사에 실패하고 세 번째 발사에서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이때는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제 북한의 정찰 위성과 관련해서 지원을 제공할 뜻이 있다는 점을 밝혔고요. 그 이후에 이제 성공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좀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관측들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라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그런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이 군사 정찰 위성이라든지 인공위성 기술은 사실 세계 최고 수준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수준의 역량을 갖추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 당국은 정찰위성을 추가로 발사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언제쯤 또 발사를 할까요? 뭐 혹 지금 이제 3월이 됐는데 이제 3월이나 4월 가능할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북한이 이제 지난해 그 11월에 만리경 1호 정찰위성을 쏘아 올려서 성공을 했고요. 이어서 그 12월 말에 평양에서 그 노동당 8기 9차 전원회의가 열렸는데 당시에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세 대의 정찰 위성을 추가로 발사할 계획이다 이렇게 공식으로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제 북한이 올해에는 그 2024년에는 세 대의 정찰 위성을 이제 추가로 발사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북한이 한꺼번에 쏠 수도 있지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좀 그 정찰 위성을 발사한다 이렇게 보면은 아마 그 3~4개월에 한 번씩 정찰 위성을 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정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아마 이르면 3월부터 조금 늦어도 한 봄에 그러니까 한 4월에는 한 번 정도 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번에 그 신원식 한국 국방장관도 빠르면 3월에도 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늦으면 좀 5월에 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마 봄에는 그 첫 번째로 아마 다시 한번 그 정찰위성을 쏘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정찰위성을 쏜다는 것이 막대한 자금과 인력이 투입되는 일인데 저렇게 경제난에 시달리는 북한이 왜 이렇게 인공위성에 집착하는 것인지 그 부분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 북한의 입장에서는 사실 우선순위입니다. 이 정찰위성 발사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국방 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 사업 중에 하나로 꼽았던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군사력의 척도를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적의 움직임을 탐지하고 또 적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장비와 병력의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들을 탐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찰위성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면 어느 나라나 우선적으로 여기에 말하자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고요. 북한도 사실 이런 부분 말하자면 그 군사력에 있어서 눈에 해당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정찰이라고 네. 하는 것이 이 부분을 역량 강화를 위해서 상당한 말하자면 군사 자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북한의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 개발을 통해서 말하자면 비대칭 전력을 말하자면 확보를 해서 재래식 전비에서 비교도 되지 않는 말하자면 크게 낙후돼 있죠. 이런 것들을 만회하려고 하는 것처럼 정찰위성도 마찬가지 측면에서 북한으로서는 우선적으로 달성해야 될 그런 말하자면 과업이다 이렇게 꼽고 있는 것이죠.
네. 한국도 지난해 12월에 정찰위성을 발사했는데요. 올해 또 쏜다면 이 남북 간에도 정찰위성 경쟁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네, 이미 남북 간에 그 정찰위성을 둘러싼 경쟁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아까도 얘기해 놓았습니다만 이제 북한이 그 지난해 11월 말에 정찰위성이죠. 그 만리경 1호를 쐈고요. 한국도 이어서 그 12월 2일 날 자체 개발한 그 군사용 정찰위성을 그 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올해 이제 3개를 추가로 쏠 예정이고요. 한국도 올해 그 추가로 그 차례차례 그 정찰위성을 쏴서 앞으로 한 5개 정도의 정찰위성을 그 지구 궤도에 올려놔서 북한의 그 군사적 움직임을 거의 실시간으로 보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 간의 이제 군사적 군사 정찰위성을 둘러싼 경쟁이 이미 시작이 돼서 진행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남북한 간의 정찰위성을 쏘는 거는 뭐 비슷비슷합니다만은 역시 그 능력, 기술적 능력이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예를 들면은 그 해상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정찰위성이 그래서 지상에 있는 한 30cm 물건까지 파악을 해서 이제 그 정찰할 수 있는 반면에 북한의 해상도, 북한 정찰위성의 해상도는 한 3m 정도로 상당히 좋지 않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러시아의 군사적 지원은 기술적 지원을 받는 상황이니까요. 앞으로 남북한 간에 정찰위성을 둘러싼 경쟁이 어떻게 진행될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은 북한과 러시아가 상당한 규모의 포탄과 식량을 서로 주고받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북한이 발사한 군사위성 만리경 1호와 관련된 소식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북한에서 최고의 엘리트 영재 교육을 받고 탄탄대로의 삶을 살아온 한 음악 교수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피아니스트로 활동하는 탈북민 황상혁 씨인데요. 한국에 정착해 다시 피아노 공부를 하면서 이제는 연주가로서 관객을 만나고 한국 시민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탈북민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오늘은 탈북민 피아니스트 황상혁 씨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서울에서 동예원 기자입니다.
최근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열린 치유콘서트에서 탈북 피아니스트 황상혁 씨가 리스트의 사랑의 꿈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황상혁 씨는 북한에서 9살 때부터 이 전문 음악 코스를 밟아왔는데요. 평양예술전문학교에 진학해 피아노를 배웠고요. 이후엔 평양음악무용대학 전문부에 편입해 기량이 뛰어난 학생들과 함께 피아노를 쳤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한 뒤엔 평양음악무용대학의 교원으로 학생을 가르쳤는데요. 황상혁 씨의 이야기로 들어봅니다.
이 부분 교수들은 연주 활동을 못해요. 딱 교수만 해요. 그 다음에 연주가들은 또 연주만 하고 교수를 못한다고. 여기 한국하고 달라요.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걸로. 평양음악무용대학, 지금은 김홍균 명칭 평양음악무용종합대학이라고 명칭 이름이 길어졌어요. 저는 뭐 20살 때 졸업해서 뭐 여기 한국에 40살에 왔거든요. 거의 20년. 그러니까 원래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합치면 한 6년 정도 했고, 그 다음에 7년은 또 제가 박사원 공부하면서 지휘 공부를 하면서 지휘 또 중국에 파견돼가지고 중국 학생들을 또 7년 가르쳤어요. 그래서 어쨌든 합쳐서 20년이에요.
그는 2003년 중국에 파견돼 3년 동안 중국 학생들을 가르쳤고요. 이후 2011년 다시 중국에 파견됐습니다. 그곳에서 더 넓은 세상을 보고 한국인을 만나게 됐죠.
원래는 그 해외 나갔을 때는 준칙이 있어요. 근데 우리 대표단에서는 한국 사람을 원래 만날 필요도 없고 근데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그 두 번에 걸쳐 중국 파견됐었거든요. 길단하니까 조금 경험이 남보다 앞서가지고 좀 원칙을 좀 거슬려가지고 한국 사람을 만난 게 시발점이 돼가지고 결국 우여곡절을 겪어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한국 사람과 접촉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끌려간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황상혁 씨도 북한에 돌아가는 것이 맞는지 또 탈북해야 할지 이 중국 파견이 끝나기 전 수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 과정에 한 브로커를 만나게 됩니다.
고민 많았죠. 뭐 그 가서 내가 북에 돌아가서 난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그 한마디로 이게 자수라고 하거든요. 뭐 그렇게 하면 좀 용서,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면 용서 받을 수 있는데 다시는 해외 못 나가요. 이렇게 되면 한번 해외 나왔던 사람들은 또 계속 나가 파하고. 그러니까 조금 고민도 있고 그럴 때 그 한국 사람이 목사로 사칭한 브로커인데 그래가지고 나를 뭐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아무것도 모르니까 예, 3국으로 내가 한국은 안 된다고 딱 잡아댔거든요. 그러니까 3국으로 뭐 예, 그래서 미국에서 다 뭐 맞아주었던다. 그래서 나는 3국이면 예, 한국하고 처벌 수위가 다르거든요. 실제 내가 배워주던 학생들 자녀들도 부모들이 해외에서 다 없어졌을 때도 그대로 다 가족들 무사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한 게 결국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미국으로 데려다 준다는 브로커의 말에는 거짓말이었고요. 황상혁 씨는 2014년 10월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막상 한국에 도착해보니 피아노계가 북한과는 많이 달랐고요. 특히 클래식과 실용음악으로 나뉜다는 것을 알게 됐죠.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한국 K-POP 아이돌 그룹도 봤고 나중에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무슨 인도 음악 한다고 생각했거든. 트로트도 여기서 처음 알았어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클래식 지지도 했으니까 저런 걸 좀 공부해가지고 나를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서울예술대학 지원도 하고 서울대학도 지원하고 그저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따라 했어요. 근데 그 서울예술대는 여기 오니까 뭐 수시 정시가 있다 그러더라고. 1차 통과되고 2차에 넘어갔는데 어쨌든 실용음악이라는 게 미국 재즈 음악을 알아야 되잖아. 또 서울대에서 입학 통지서가 왔더라고. 그건 클래식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 북에서 클래식 했는데 뭐 그걸 안 하고 다시 공부하려고 했는데 제 주변에 그 교회 분들이랑 뭐 장로님들이 나보고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고 서울대학이 엄청 세다고 생각 바꾸라고 그래서 다시 클래식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황상혁 씨는 2016년 서울대 음악대학원 석사과정에 들어갔습니다. 북한도 이 고전 클래식을 연주하긴 하지만 서양 음악은 제대로 배울 수 없었기 때문에 황상혁 씨에게는 또 새로운 도전이었는데요.
서울대는 완전 클래식. 제가 북에서 클래식 배웠다고 하지만은 깊이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상식적인 걸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북한 음악을 클래식으로 만드는 거기 50%가 그거고, 서양 음악이 50%. 근데 서울대는 100%가 외국 곡이더라고. 그러니까 깊이가 있더라고요. 또 뭐 미국 음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클래식적으로 타니까, 그건 뭐 우리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좀 했어요. 좋았어요. 나도 좀 더 연마되고,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좀 뭐 실용음악 여유가 되면 학원 같은 데 가서 좀 배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그리고 올해 드디어 황상혁 씨는 대학원을 졸업하는데요. 어학 문제로 그동안 졸업하지 못했다가 다음 달 2월 그 긴 여정을 마무리 짓습니다.
올해 졸업 예정인데, 제가 16년도 들어가가지고, 원래 일단 18년도에 나와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학기 들어갈 때 영어 점수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난 영어 점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영어는 전혀 안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탭스를 쳐야 되는데, 너무 완전 담벽이야. 그래서 내가 한 1년 취약하고 학원 계속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아, 뭐 1년 동안에 갑자기 그건 진짜 너무 난감하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2024년, 2월에 졸업하게 됐습니다.
한국에 정착하면서 가장 큰 난관이었던 대학원 졸업과 함께 그는 현재 다양한 곳에서 연주 활동과 방송 출연으로 그 누구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선 이 대학원을 졸업하는 소감은 어떨까요?
좀 더 내가 가치가 더 올라가갔다는 생각 들고, 북은 음대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여기 한국에는 300개가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명실공히 북한의 제일 톱인 대학에서 졸업하고 대학 교수까지 하다가 한국에 와서도 서울대 타이틀이 멋있잖아. 그래서 지금도 박사원도 이제 늦었지만 도전해볼까 하고, 그것도 3월 달에는 미국 하버드 오케스트라단이 이게 3월 13일 날에 롯데 콘서트홀에서 트리플 콘체르트 그거를 거의 4, 50분 1, 2, 3악장을 나랑 같이 해변하겠다고 제의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황상혁 씨는 이웃 주민을 위한 나눔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부딪히는 일도 많았지만 북한과 중국에서 가르쳐온 경험과 또 노하우로 어르신들에게 더 쉽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피아노 강사도 하거든요. 어르신들 가르치고, 그게 뭐 복지라고 하지 않은 게인가. 지금 현재 또 국립통일교육원 개공교수 임명장을 또 받았어요. 나는 너무 진짜 자신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7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학생들이 전문 학생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중국 한족, 조선족 3살짜리부터 말 못하는 애들부터 아예 90살 할머니까지, 할아버지까지 다 했거든. 그것도 7년 세월. 그것도 하루에 12시간, 13시간씩. 여기는 상상 못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노하우가, 그러니까 여기서 한국 사람들한테는 내가 말투 때문에 지금 조금 거리감을 두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열성 팬들 돼가지고 내가 뭐 가라기라도 안 가요.
그러면서 이제는 서로를 의지하는 사이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젊었을 때 조금 배우다 말다 말다 했는데 지금 나이 많으니까 치료도 되고 배우려고 했는데, 아, 이런 선생 없다고. 네,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또 그분들도 제가 북에서 왔으니까 오케스트라도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자꾸만 이게 뭐 피아노뿐만 아니라 일상 제가 생활하에서 뭘 조금만 저를 도와주시려고 이렇게 좀 조언도 많이 주세요.
어느덧 정착 10년 차가 된 탈북 피아니스트 황상혁 씨, 새해 바람도 함께 들어봅니다.
제가 이제 실제 눈앞에 닥쳐온 지금 졸업 성공적으로 마치고, 박사원 추천도 잘 되고, 그 다음에 하버드 오케스트라, 유명한 하버드 오케스트라하고 저하고 지금, 그게 제일 돼서 그야말로 순풍에 떴다는 것처럼 뭐든지 쫙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이제 밝은 미래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시고, 특히 이게 대한민국이 정말 지구상에서 살기 좋은 것 같아요. 제일 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오래오래 그 지금 행복하시고 가족의 그야말로 모든 행복이 꼴딱꼴딱 차넘치겠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VOA 방송은 www.vOA.com 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비오의 세계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인질 석방을 포함해 가자지구 휴전의 큰 틀을 어느 정도 수용했다고 바이든 행정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2일 기자들에게 현재 공은 하마스 쪽에 있으며 우리는 가능한 한 열심히 이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6주간의 휴전과 인질 석방이 이뤄지고 가자지구에 더 많은 인도주의적 지원이 허용됩니다. 양측 회담 중재 측인 이집트와 카타르는 하마스로부터 답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 관리는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서방 동맹국들의 군사 지원 지연을 용납할 수 없다며 신속한 무기 제공을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일 영상연설에서 이같이 밝히며 미사일 방어체계 공급이 지연되면 우크라이나의 인명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인명이 손실되고 파트너들이 단순히 내부 정치 게임이나 분쟁으로 우리의 방어를 제한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전 세계가 이것을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선 러시아 드론 공격으로 유아와 여성을 포함한 최소 7명이 사망했습니다. 이호르 클리멘코 내무부 장관은 텔레그램 채널에 올린 글에서 오데사의 구조대가 생후 3개월 된 아기를 둔 엄마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우크라이나 대화에 러시아가 참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미하일 갈루진 러시아 외무차관과 리후이 중국 유라시아 사무특별대표는 러시아 정부의 참여 없이는 우크라이나 합의를 논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3일 밝혔습니다. 리후이 특별대표는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유럽을 방문해 갈루진 차관을 만났고 이어 폴란드, 우크라이나, 독일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웹사이트에 게시한 성명에서 중러 양측은 우크라이나가 위기에 대한 주제에 대해 매우 참여적이고 철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의 참여와 안보 영역에서 러시아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곤 정치적 외교적 해결에 대한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언급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파키스탄에서 폭우로 최소 29명이 숨졌습니다. 파키스탄 당국은 3일 이틀 동안 전국을 휩쓴 폭우로 인해 특히 북서부에서 여러 채의 주택이 무너지고 산사태로 도로가 막혀 최소 29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재난관리당국은 성명을 통해 지난 29일 밤부터 아프가니스탄과 접경한 카이버 파크툰쿠와 주 여러 지역에서 23명의 폭우 관련 사망자가 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국가재난관리청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파키스탄이 관리하는 카슈미르에서도 사상자와 피해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국회의원들이 3일 셰바즈 샤리프 전 총리를 또다시 신임 총리로 선출했습니다. 아이즈 사디크 국회의장은 샤리프 전 총리가 201표를 얻어 92표를 얻은 순위파 이테하드 의회에 오마르 아유브를 물리쳤다고 밝혔습니다. 샤리프 전 총리는 과반수 확보에 169표만 필요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전국적인 휴대전화 정전으로 인해 이례적으로 지연된 후 발표됐습니다. 당국은 후보와 보안군에 대한 무장 세력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통신 단절이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월요일인 내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전 지역 대체로 맑다가 아침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기온은 지역에 따라 최저 영하 21도에서 영하 3도, 최고 영하 7도에서 영상 9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모레인 월요일은 전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이지원이었습니다.